제가 오늘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5살 된 대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25살. 벌써 재미있죠? 대학교 3학년이라서 학점 관리가 중요한데 그만 중간고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안 가고 사주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점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무속인이 넌 역마살이 껴서 활달하구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자신의 성격을 맞춘 것이죠. 속으로 잘 왔다 싶어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획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속인은 넌 활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공무원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다고 하자 무속인이 하는 말이 사주고 뭐고 공무원이 제일 좋아. 제일 안정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고 그래요. 아, 그때 나도 시험 볼 걸.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은 맞는 말 같아서 대꾸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자매를 만나야 합니까? 그러자 무속인은 넌 강한 자매를 만나야 해. 한마디로 널 쥐어잡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남학생은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남학생은 강한 자매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자매 여러분, 강한 자매. 네, 매력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 강한 자매를 만나라고 하는 이 무속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동갑이나 연상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무속인은, 네, 몇 살의 자매를 만나라고 했다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21살의 자매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주는 다 필요 없고, 남녀 사이는 4살 차이가 최고야. 이 남학생은 맞는 말 같아서 뭐라고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고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아, 남녀 사이는 4살이 최고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도 이 남학생처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싶기도 하지만 딱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누구한테 오면 될까요? 하나님에게 오면 됩니다. 나를 만드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로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직장인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직장인들도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결혼한 주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주부도 네,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등장했죠? 그 무엇일까요? 바로 AI의 등장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계산도 빠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와 빠른 계산을 하는 AI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네,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I 시대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을 가지면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AI 시대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 지금 써야 되겠죠, 이제? 네, 첫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젠슨 황, 마크 저커버그가 말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은 첫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AI가 발전해도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해하는 직업. 돌봄, 상담.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돕는 일은 AI가 완전히 대신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셋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람. AI는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찾는 일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로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이 있다,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AI보다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AI가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AI가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이것은 AI가 따라올 수 없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과 인내를 가지고 AI가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깊은 이해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시대가 변했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과 인내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생존하신 분입니다. 바로 엘땡의 창업자 구인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쓰는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국민이 쓰는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에 치약, 비누, 플라스틱 등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세웠어요. 그 결과 그 기업은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하며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삼땡의 창업자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은 국가와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 그럼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두 기업은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을 이끄는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처럼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AI 시대가 와도 대체되지 않는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당신을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행.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콜링이라고 해요. 불렀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하고 영어를 콜링이라고 하는데 예,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소명.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소명과 콜링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게 콜링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둥. 첫 번째는 절대적 소명이에요. 이 절대적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대명령이, 대계명이 있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어요. 근데 쉬워요. 하나님의 대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절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명령은 뭐예요?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절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걸 개인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소명을 넘어서 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 소명. 네. 각기 다른 어떤 일을 하잖아요. 각기 다른 그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 개인적 소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성이죠. 하나님의 대계명과 예수님의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각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요. 두 번째 특징은 가변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선교사님은 예전에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현지에서 교수님으로 또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오셨는데 네,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 소명의 세 번째 특징은 목적성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은 변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대계명과 예수님의 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절대적 소명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개인적 소명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그냥 오셨어요? 예, 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자,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소명이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진로로 가야 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내 개인적 소명을 발견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 개인적 소명을 발견하고 하게 될 그 일,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먼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 소명은 단순히 내가 가야 할 대학과 전공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개인적 소명은 내가 갈 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 소명은 내가 실제로 하게 될 일, 그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진로를 올바르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왜 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일하죠? 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온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일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정말 그런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생명을 낳고 더 확장하고 세상을 채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왜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일이 축복이라고요? 이렇게 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는데 일하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오늘 짜증스럽게 막 일하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죠? 일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건강 나빠지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뭘까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과일 따서 먹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과일을 따서 먹는 일,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계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담은 과일을 더 그냥 쌓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집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하는 목적,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일의 목적은 생계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었어요. 돈을 쌓아두려고 일하잖아요. 또 아담이 과일을 따는 일을 하면서 아담은 성장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있는 그 과일을 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타잔처럼 막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과일을 따는 그런 그 과일 따는 법을 습득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장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원죄 이후에 사람들은 성장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하죠?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또 아담은 과일 따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맞추셨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은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아담이 한 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나는 할 일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내 일을 사용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의미를 넘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일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과로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개인의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로를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일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발견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 생계, 내 생명을 보존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일이고 어제와 다른 성장의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어야 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왜 일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일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진로를 정했으면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돌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다 책임을 가지고 돌본다. 그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책임감 있게 돌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돌보십니다. 놀랍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 소젖을 짜게 하신다.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서 소젖을 짜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젖을 짜야 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농부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소도 만드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를 먹이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먹이신다? 농부를 통해서 먹이신다. 이 소젖을 짜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짜신다? 농부를 통해서 짜신다. 그리고 이 소젖을 사람에게 공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농부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은 옷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입히시고 농부를 통해서 사람을 먹이시고 건축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청소부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인과 경찰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디자이너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교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동물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로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안 하면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상상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돌보기 원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일이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길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이 창작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길 원하시는 거겠죠. 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겠죠. 혹시 이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주부, 어머니,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어머니가 있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무엇 하기 원하세요? 자, 이제 알았어요. 왜 일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알았어요. 마지막,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소명, 내 일을 위한 내가 해야 될 내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나예요, 나. 내 안에 내가 해야 할 내 일의 힌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고, 시작. 재미있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 그것이 내 일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직업이 많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직업 중에 하나가 궁중음악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음악가였어요. 다윗은 노래를 좋아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그냥 계속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금이라는 현악기를 잘 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악한 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아주 연주하게 되면 당신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데려온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정말 그런지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다윗은요 어떻게 자기 일을 발견했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아주 상쾌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내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것. 그리고 의미와 보람된 그 일이 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인데요. 정승재라고 하는 학원 강사님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30살까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학원 강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원에서 막 이렇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아! 하면서 깨닫는 표정을 볼 때 큰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분은 결심했어요. 그 일에 진심으로 하기로. 그래서 내가 재미있고 잘하고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되는 그 일이 내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재밌어하고 잘하고 보람을 느껴서 일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것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진로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힌트, 그것은 바로 타인과 세상의 필요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과 세상의 필요. 타인과 세상의 필요가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될 때, 네, 그것이 내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나라의 관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니에미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어떤 소식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그 성벽, 주변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생이 아주 심하다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성경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죠.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때는 남유다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타인과 지금 세상의 필요를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일, 우리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 세상의 필요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타인과 세상의 필요를 통해 자신의 일을 발견한 사람을 봤는데요. 2006년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청년이 남미의 한 마을을 여행하게 됩니다. 빈민가의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발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맨발이니까.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오염된 흙 때문에 아이들이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소비자가 신발 한 컬레를 사면, 네, 신발에 도움이 필요한 그 나라의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가 기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이크는 맨발로 상처가 난 아이들의 발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을 꾸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발 브랜드가 뭐라고요? 탐스죠. 너무 제가 이 이야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사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타인과 세상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북한 하면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복음화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보면은 막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네,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자신이 속한 직장과 공동체의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경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 긍휼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타인과 세상의 필요에 힌트가 있습니다. 타인과 세상의 필요에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타인과 세상의 필요를 보고 가슴이 아주 뜨거워져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발견해서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몇 번이 중요하다? 3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는 무엇일까요? 3번,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야. 내 삶의 자리가 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요,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죠.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했어요. 요셉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노예의 자리였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곳에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무기력 가운데 막 있었던 게 아니라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을까요? 집주인 보디발이 자기 먹는 거 누가 독탈 수 있으니까 자기 먹는 거 빼고 다 맡길 만큼 요셉은 성실했고 탁월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돼요. 단순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 이 일은 이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 그 다음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죄수의 자리였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때도 요셉은 간수장이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성실하고 탁월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요셉은 삶의 자리에서 이미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 삶에 대한 진중한 자세, 일에 대한 탁월함, 사람과의 관계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업의 자리, 직장에서 얼만큼 성실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고 맡길 만큼 성실하세요? 다른 회사에서, 아니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할 만큼 탁월하십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진로를 찾자, 비전과 꿈을 찾자, 이 얘기는 사치였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다고요. 노예가 됐다고요.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서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있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요셉이었어요. 그럼 요셉의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의 재료를 가지고 기적의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죠. 어떠한 일을 이루죠? 기근을 만난 자기 일가친척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친척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이제는 종족의 범위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할 수만 있다면, 네, 우리가 목사님 저는 지금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길 만큼 탁월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보내어진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발견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소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